어제는 우리가 반면 교사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토사구팽이라는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몰고 온 좋은 사냥개를 삶아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면 그 목적을 이용한 사람은 제거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팽당한다란 말 들어보셨죠? 너 혹시 팽당했니? 라는 말이 삶아 죽인다. 너 혹시 삶아 죽임을 당했니라고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를 이용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토사구팽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토사구팽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토사구팽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산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협은 사실 어떤 면에선 좋은 말이죠.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쪽 편에 가서 양보하게 하고 또 저쪽 편에 가서 양보하게 해서 둘이 공존의 길을 선택하는 걸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도 타협할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일 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타협이 아닌 전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엔 타협이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전쟁만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아직도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권하고 있죠. 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마치 그가 아론이 된것 같아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와 다르게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줬던 아론처럼 그가 두 배로 두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서운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올 때마다 르호봉 왕에 빼앗길까 봐또 그들의 정치적 입지에 빼앗길까 봐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두 단에 정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마치 여호와를 숭배한다라며 이것이 여호와라면서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금송아지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만족해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갈망을 우상으로 최대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맨해튼에 가면은 이 남쪽에 볼링 그린이라는 곳에 이 차징 불, 돌진하는 황소 형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마 1989년도에 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 한 작가가 엄청난 크기, 3. 몇 미터나 되는 크기의 불황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기를 바람으로 또 위축된 미국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면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뿔을 만지고 또 그 황소의 고환을 만집니다. 뿔을 만지면 나에게 행운이 온다. 또 그 고환을 만지면 나에게 부가 온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기다려서 그것을 숭배하죠. 여러분 정말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또 여전히 현대사회도 금송아지 황소를 만들어 또 숭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뉴욕이라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월가에서도 여전히 황소를 숭배하는 사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죄와 타협하고 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다적이 7월 15일과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비슷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저 자신들의 습관대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왕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 편의주의는 어쩌면 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정장을 입고 온라인 예배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정장을 벗어던지고 잠을 잤던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30절에 보시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 하나는 바로 황소죠. 그 황소에게,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그들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엄청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죄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한 명의 순종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갔는데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는 현장 가운데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리라 하고 여러분 제단아 제단아 두 번이나 외치면서 제단을 또 제단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리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단이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무생물이죠. 제단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단에게, 무생물에게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가가 참 궁금했어요. 사실 지금도 완전한 정답을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시아 왕은 유다 왕으로서 300년 뒤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하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300년 뒤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당하기까지도 우상을 훼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회파했습니까? 바로 그 요시야가 와서 그 말씀을 행하죠. 여러분 결국 그 300년 동안 그 우상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는 그 제단밖에 없습니다. 그 무생물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들은 듣지 않을지라도 무생물인 너라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산당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회파하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너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시간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100년 뒤, 3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역사 가운데 시간 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갑절로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죠. 예수를 믿는데도 의기소침해져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제단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단에서 손을 펴며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서편팔이 바로 마르게 되어 그 팔을 다시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아마 예상한 표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은 가서 제단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의 책무였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를 잡으라고 하는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끝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측하신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적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려버립니다. 사실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면 그럼 그는 회개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가 이제 또 하나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내 팔을 다시금 원상복귀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라.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그 팔이 다시 원상복귀되어 팔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떤 죄에 대한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들도 그런 죄를 저지르잖아요. 목사님들도 본이 되지 않잖아요. 혹은 교회도 타락했잖아요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마음이 많이 저리죠. 목회자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속마음엔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일 텐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도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건 오만함이나 혹은 방자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의연합니다. 여로보암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 할 때도 당신이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를 말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더라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 스스로 훼파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걸까요? 성령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 그 피를 주님이 아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토사구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